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은 열왕기상 열왕기상 18장 41절입니다. 41절에서부터 46절까지 한번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구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제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린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에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네.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을 읽었습니다. 18장 41절부터 읽었는데 제가 오늘 그 설교 이제 주제를 정했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제가 이 그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주제를 정했는데, 가나 혼인잔치에 보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의 과정 속에서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 하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그 마리아가, 아직 때가 아닌가 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가인들을 불렀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당부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 예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실 거야. 우리 기준에 안 맞는 얘기를 할 거야. 그때 내 생각 내 판단을 주장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만 해라.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인들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돌 거기에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데, 거기다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항아리에 부으라고 했습니다. 말씀하셨어요. 가인들이 우물에 가서 열심히 이제 물을 길러서 돌 항아리 여섯에 채웠습니다. 채웠는데, 예수님,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예수님, 이거 포도주라는 거예요. 하인들이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돌 항아리 여섯에 부었는데, 이 맹물인데, 자기들이 봤을 때 분명히 맹물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예수님 포도주라는 거예요.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연회장에. 하인들이 거기서, 아닙니다. 이게 무슨 포도주입니까? 맹물입니다. 우리가 운물에서 물을 길러서 돌을 하나 위해서 부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확실히 물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주장을 했던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가다 보니까 물이 가다가 변해서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연회장이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저 물이 포도주로 변하지? 표현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걸 보고 이해가 돼서 갖다 줘야 된다면, 죽을 때까지 우리가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해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법칙은 없어요. 그냥 내가 봤을 때 분명히 맹물이지만 예수님 포도주라고 하니까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무슨 얘기 하든지 그대로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그 하나님의 종께서 저희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뭐라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냐면,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전 세계 최고의 목사로 만들 겁니다. 근데 전 세계 최고의 목사가 되는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옛날에 그 유명한 집신 장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도 집신을 팔고, 아들도 집신을 팔고, 부자지간에 집신 장사를 했는데, 근데 아들은 장사가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됐대요. 근데 장사가 안 되는 아들은 너무 고민이 많은 거죠. 아니, 왜 나는 장사가 안 되지? 아버지하고 나하고 비교해보면 별로 차이가 없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내가 아버지한테 배웠잖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집신을 만들어서 파는데 별로 다른 게 없는데 손님들은 기가 막히게 아버지가 만든 것만 사가는 거예요. 아들은 똑같이 집신 장사에서 망하고 아버지는 집신계에서 성공한 거예요. 아들이 너무 고민이 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마음을 정하고 이제 아버지를 찾아간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저를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집신은 왜 그렇게 장사가 잘 됩니까? 나는 왜 장사가 이렇게 안 되죠?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장사가 잘 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는데 아버지가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 아버지가 나이가 드셔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돌아가실 때가 되는데 아버지가 이제 침상에 누워서 금방 숨이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아들이 너무 다급한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장사가 왜잘 되는지 그걸 좀 저한테 가르쳐 주고 가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눈을 뜨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을 떠서 아들을 많이 쳐다보면서 털털 하고 꼴까닥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들었습니다. 털.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자, 너하고 나하고 집신을 만드는데 문제는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어. 그 털이야. 아버지는 집신을 만들고 나서 그 집신에 그 잠 지푸라기가 삐져나오면 칼로 깔끔하게 다듬어줬대요. 근데 아들은 귀찮으니까 집신을 만들 그냥 내놓은 거예요. 근데 손님들은 기가 막히게 그걸 알고 아버지가 만든 것만 딱딱 사가는 거예요.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장사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는 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뭐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 그냥 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이 털 하나 차이였어요. 그 집신의 털을 다듬어 주느냐 다듬어 주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아버지는 집신계에서 성공하고 아들은 집신을 팔아서 망했다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전 세계 최고의 목사가 되는 데는 뭐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이 털 하나 차이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전 세계 최고의 목사가 되는 길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걸 듣고 내가 가르쳐주면 그걸 듣고 그걸 그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대로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나중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께서 허리를 굽혀서 땅에서 지푸라기를 더러워 흠모던 지푸라기를 들어서 집어서 입으로 가져가셔요. 그걸 막 씹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내가 한 말 놓치지 마십시오. 다 소화시켜야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이 절망적인 생각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아, 안 될 거야. 어려워질 거야. 힘들어질 거야. 하, 피곤해. 이런 이제 절망적인 생각이 올라온다. 그 생각이 올라왔을 때 여러분 왜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씀을 꺼내서 반격을 해야 합니다. 반격을 잘하는 선수가 전 세계 최고의 챔피언이 되는 겁니다. 자, 탁구를 해봅시다. 상대방이 서브를 넘겼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면 드라이브를 걸어서 반격을 해야 합니까? 반격을 해야 되죠. 상대방이 나한테 공격에 들어왔는데 가만히 서 있으면 그 사람 절대 챔피언이 될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챔피언은 반격을 잘하는 선수입니다. 농구를 해도 그렇습니다. 축구를 해도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탁구공을 넘겼는데 반격을 못하면 탁구 하나도 재미가 없고요. 그 사람은 절대 챔피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하면서 제일 문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마음에서 이 절망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마귀가 넣어준 생각들이 올라온다. 자,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았습니다. 예수님 팔고 나서 마음에서 뭐가 어떤 생각이 올라왔죠? 막 수많은 정죄가 올라왔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내가 은 30냥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 내 스승을 팔았구나. 나는 참 나쁜 놈이야. 나는 더러운 놈이야. 나는 차라리 나 같은 놈은 죽은 게 나. 내 주님 얼굴 어떻게 보지? 차라리 죽어야 돼. 죽어! 막 이런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그 절망적인 생각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가르내서 스스로 목매달아서 죽음을 선택했죠. 근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 똑같이 예수님 배신했죠. 계시록 앞에서 세 번씩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자, 베드로 마음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마음에 수없이 많은 정죄가 올라왔겠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고개를 푹 숙이면서 내가 예수님을 저주했구나, 버렸구나.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나 같은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자. 베드로는 이제 내가 무슨 제자야, 무슨 전도자야, 고기 잡으러 가.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베드로 마음속에 예수님을 세 번씩 저주하고 부인한 것도 있었지만 한쪽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내 마음속에 베드로가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주를 사랑한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끌고 싶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세 번씩 저주한 부인했어. 내가 나 같은 놈이 무슨 제자야? 스승을 배신한 놈이 무슨 제자야? 나도 차라리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 거기나 잡으러 가자. 자, 죽는 게 나. 절망적인 생각에 이끌려 가고 있다가 예수님 베드로에게 뭘 가르쳐 주셨냐면, 그래, 너 네 마음속에 나를 세 번씩 저주 부인한 마음도 있어. 그렇지만 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잖아. 너 그 마음에 이끌려 가야 돼.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부터 아, 예수님은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 하나님의 주신 마음, 그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에 이끌려서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가룟유다는요, 끊임없이 뭡니까? 가룟유다의 마음에도 예수님 은삼신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 판 정죄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쪽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마귀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마음에 이 절망적인 생각에 끌고 가는 거예요. 안 돼. 어려워. 힘들어. 피곤해. 어둡고 네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30명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 네 스승을 팔았잖아. 너는 자격이 없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죽어라 이놈아. 이 생각에 끌려갔습니다. 가룟유다의 마음에도 그 마음도 있었지만 한쪽에 예수님을 사랑한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이 어두운 마귀가 어두운 생각을 넣어서 안 돼, 어려워, 힘들어, 피곤해, 불가능해. 여러분, 왜 그 생각, 마귀가 넣어준 어두운 생각도 있지만 그동안 들었던 하나님 말씀도 있잖아요. 그 말씀 꺼내서 반격해야죠.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것이 전 세계 최고의 목사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말씀을 듣고 마음에서 마음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래, 지금부터 교회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또 하나님의 종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 얘기만 그대로 한번 들어보자. 딱 일주일만 마음 정하고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 얘기만 들어보자. 제가 그날 마음을 정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이제 올라왔냐면, 가까운 곳에 군인들이 많이 있는데 군부대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러 가야겠다. 근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왔거든요. 군대를 안 갔다 왔는데 군대 미필도 못 받아. 손가락이 잘려가지고 군대를 못 갔는데. 그래서 군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죠. 그 군부대에 병사들 교육하러 간다. 제 마음에 수많은 생각들이 올라왔습니다. 가까운 곳에 군부대에 다니는 형제님한테 전화해서, 군부대는, 군부대의 교육 담당이 누굽니까? 누가 교육을 주관하고 있습니까? 네, 인사과장이 합니다. 아, 그래요. 그 한 가지 딱 알았습니다. 군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잘 몰랐죠. 군부대를 방문해서 갔는데 앞에 초소에 병사들 둘이가 총 들고 기다려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오셨습니까? 네, 인사과장님을 찾아뵈러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신분증을 주십시오. 신분증을 드렸어요. 그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초소에 가서 이제 전화를 하더나. 인사과장님, 전화. 인사과장님, 손님 찾아오셨습니다. 아, 그래? 누군데? 예, 뭐, 보니까 김기성 강사라고 하는데요. 나 약속 안 했는데?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전화할 거. 손님, 혹시 약속을 안 하셨습니까? 네, 약속 안 했습니다. 아, 그러면 안 됩니다. 군부대는 사전에 연락을 해서 출입증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입증이 나왔을 때 군부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출입증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냥 돌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제가 병사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 됩니다. 돌아가십시오. 네, 그래요. 네, 어쩔 수가 없네요. 다음에 출입증 받아가지고 와야겠네. 그러니까 안 됩니다 하고 뒤돌아섰는데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걸어갔는데 그때 제 귀에서 하나님의 종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절망적인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때 왜 가만히 있습니까? 반격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들었던 말씀이 있잖아요. 안 된다의 반격은 된다거든요. 그래서 아 이럴 때 반격하는 거지. 내 마음에서 안 되겠네 하고 돌아섰는데 안 된다의 반격은 되잖아. 아니야 돼. 목사님이 분명히 된다고 하셨어. 전 세계 최고가 되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 그래서 무슨 얘기 하든지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보자. 돼. 하고 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에서 다시 돌아서게 됐어요.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된다고 하셨는데 저 군부대 병사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갔습니다. 자, 아저씨, 군인 아저씨, 그럼 저하고 그 인사과장님하고 한번 통화할 수 있도록 전화 연결을 한번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 안 됩니다. 두 번째도 안 됩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군부대 안에 못 들어가면 인사과장님이 잠깐 내려오실 수 있잖아요. 좀 연락해서 내려오시라고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 그건 불가능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안 된다. 네 번째. 아, 그러면 제가 인사과장님하고 직접 통화를 하겠습니다. 아, 전화번호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제가 전화번호 있기는 뭐 있습니까? 전화번호 없는 거예요.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이제, 꺼내긴 꺼냈는데 번호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114를 누른 거예요. 031114등. 114가 걸렸어요. 어디로 연결할까요? 안내가 나왔는데. 예, 군부대 안내번호를 가르쳐 주세요. 군부대가 1588에 몇 번하고 딱 걸렸어요. 어떤 부대로 바꿀까요? 보니까는 뭐, 어떤 몇 사단 바꾸, 거기 보니까 24단, 24단 바꿔주세요. 24단 걸렸습니다. 어느 부대로 연결할까요? 거기 8087부대 계신, 간판에. 8087부대, 예, 걸렸어요. 어느 부서로 연결할까요? 인사과로 연결해 주세요. 인사과가 걸렸어요. 인사과 누구를 찾으십니까? 그러니까 인사과장님 통하고 싶습니다. 인사과장님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인사과장님, 저는 사고 예방 교육, 생명 존중 교육 전문가입니다. 군부대를 반드시 이 교육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인사과장님을 도와드리려고 왔습니다. 잠깐만 한번 만나뵙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출입증이 없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출입증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아,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갑자기 와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다음에 오십시오. 다음에, 그럼 내일 오면 되겠습니까? 내일 제가 바쁩니다. 그럼 제가 모레 오겠습니다. 모레도 제가 바쁩니다. 걸펴 오겠습니다. 그래도 바쁩니다. 그 다음날 오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 다음날 오겠습니다. 계속 한 25일 동안 넘어간 거예요. 아니, 대통령도 이렇게 바쁘지 않겠다고 도대체 언제 만나뵐 수 있냐고. 아, 귀찮아 죽겠네 하면서. 25일 날 오십시오, 그러면. 네. 25일로 오면은 출입증 만들어 주실랍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5일 날 간 거예요. 가서 인사과장님 만나 뵙고, 인사과장님에게 한 40분 정도 교육을 한 거예요. 마인드 교육. 이분 마인드 교육 듣고 너무 마음을 여셨어요. 아, 이런 교육인 줄 몰랐다고. 우리 같이 일하면 너무 좋겠다고 하면서 군부대에서 일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줬어요. 그때 하나님 주님께서 여러분 전 세계 최고의 목사가 되는 길을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겁니다. 전 세계 최고의 목사가 되는 길은 내가 가르쳐 주면 그 얘기를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대로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나중에 10년이 지나면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때 제 마음이 반격해서 배웠습니다. 분명히 군부대 봉사가 안 됩니다 했고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근데 저는 목사님은 된다고 하셨고 그 목사님의 말이 진짜면 사실이면 저 군부대 병사가 거짓말하는 거고 저 군부대 병사의 말이 진실이면 목사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거짓말하실 리 없잖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서 그때부터 절망적인 생각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절망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그래서 이제, 자, 동남아 캄보디아 캠프를 가게 됐어요. 그때 목사님과 함께 이제 동행하게 되는데, 캠프 이제 도중에, 그날은 이제 캠프 오전 강사로 누가 잡혀 있었냐면 총리 아드님이 오시기로 했어요. 그 총리 아드님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면담이 잡혔는데 이제 그날 아침에 목사님이 일어나시고 나서 야 오늘 수영을 한번 하고 가자 그랬어요. 수영장에 내려갔어요. 그래서 한참 수영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시계를 보시면 아 우리가 좀 늦었다. 빨리 좀 서두르자. 수영장에 올라와서 호텔에서 이제 샤워하는데 목사님이 야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두 사람씩 동시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는 거야. 김학철 목사, 하철 목사 그쪽 화장실 들어가고 김기성 너는 나하고 이쪽 화장실 들어가는 같이 쉬는 거예요. 이제 호텔 화장실을 가면 이쪽 유리로 된 샤워장이 있고 이쪽에 욕조가 있는데 목사님 욕조 위로 올라가시고 저는 유리로 된 관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라는 거예요. 그 유리로 된 데가 훨씬 더 샤워하기 편한데 그 욕실에 대한 목사님 좀 미끄럽기도 하고 아 목사님이 여기 들어가셔야죠. 아니야 네가 거기 들어가. 근데 제 마음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냥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만 한번 해보자. 그 마음을 이제 정했을 때예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 보니까 그 샤워실 안에 때타월, 비누, 샴푸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욕조에는 없는 거예요. 목사님 거기 비누 있습니까? 샴푸 있습니까? 없어. 아 목사님이 샴푸 먼저 쓰셔야죠. 그러니까 쓰십시오. 그러니까 아니야, 네가 먼저 써.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샴푸를 짜가지고 머리를 깠는데. 그 옳은 생각이 막 올라와. 아닌데 나이 드신 목사님 어르신 먼저 샴푸를 쓰시고 비누를 쓰시고 때타월도 쓰시고 하셔야 되는데 목사님 나한테 먼저 하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교도소에서 살인수로 흉악범으로 교도소에서 오랜 세월 동안 보냈습니다. 제 인생 뭐 재진 것밖에 없고 악한 것밖에 없는데 악한 놈이 착한 놈이 제일 사람을 해치고 교도소 살인수로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날 막 얼마나 내 마음속에 옳은 생각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 샤워 한번 하는데 아 목사님이 어르신이 여기에 와서 좋은 자리에서 샤워를 해야 되는데, 어르신이 비누를 먼저 쓰셔야 되는데, 어르신이 샴푸를 먼저 쓰셔야 되는데, 막 그 생각이 올라오는데,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샤워가 빨리 끝나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식사를 하시는데 시간이 쫓기시니까 목사님 막 금방 한 2, 3분 만에 목사님 막 드시고 숟가락 딱 놓으시는 거예요. 저희들도 목사님이 숟가락 놓으시니까 저희도 숟가락 놓고 반도 못 먹고 숟가락 내렸어요. 빨리 가야 된다. 동시에 딱 일어섰는데 사모님들이 우리가 일어서자마자 사모님들이 막 글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목사님이 잠깐만 자네들도 여기서 식사하고 가.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방으로 이제 들어가셨는데, 들어가시자마자 사모님이 막 서둘러서 글을 치우는 거예요. 잠깐! 그래요. 잠깐만! 왜요, 목사님? 아니, 목사님이 식사를 하시고 가라고 하잖아요. 식사하고 가세요. 목사님 안 돼요. 우리 지금 너무 바빠요. 지금 또 행사장에 가가지고요. 또 음식, 차 준비하고요. 해야 될 너무 많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식사를 하고 가시라고 하셨잖아요. 목사님 안 돼요. 바빠요. 옆에 있는 전도사님 사모님이 눈치를 채셨어요. 사모님, 우리가 식사를 하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시크라!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런 시간 어디 있어? 가야 돼. 지금 막 쳐야 잠깐. 목사님이 식사를 하고 가시라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제가 시범을 보였어. 밥 주세요. 밥 쓰고 숟가락 받아가지고 한 숟갈 딱 떠서 딱 넣고 숟가락 딱 놨어요. 10초도 안 걸렸거든. 식사하는 게 어렵습니까? 한 숟갈 떠가지고 먹고 딱 놓고 이게 뭐 어렵습니까? 식사하면 반찬 쫙 놓고 국 끓이고 그래가지고 전체 밥 먹는 거 이게 생각 밥 먹는 게 뭐가 어렵냐고 내가 와서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캠프가 끝나고 저희들이 이제 필리핀으로 넘어간 거예요. 필리핀 캠프가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공항 한국에 들어오려고 공항에 가야 되는데 그날 밤에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내일 아침에 일찍 가야 돼. 공항에서 데모가 있대요. 공항 근처에 데모가 있으니 거기 출입국이 걸려가지고 늦게 가면 시간 늦을 수가 있어서 비행기를 못 타는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미리서 도시락 싸가지고 일찍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공항에 도착해서 가보니까 그날 차가 안 밀려요. 순탄하게 왔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는 거죠. 공항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책을 봤어요. 목사님 성경책 보시니까 저희들도 성경을 보고 있다가 이제 아침 도시락 까가지고 도시락 먹고 나니까 좀 앉았다가 목사님이 이제 비즈니스이니까 먼저 이제 티켓팅을 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사님 가시니까는 갔는데 카운터 문이 아직 안 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저도 따라가서 뒤에 이제 서 있었어요. 그날 공항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의자가 없는 거예요. 딱 서 있는데 한참 계시다가 목사님 뒤돌아보니까 제가 서 있거든요. 어? 자네 왜 거기 서 있어? 여기 앉아! 하면서 자리를 비켜주는 거예요. 자리를 반쯤 비껴주면서 목사님 여기 앉으래요. 근데 그 옆에는 필리핀 여자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앉아 있었거든요. 여기 앉아. 보니 거의 앉을 데가 없어요. 근데 목사님 편하게 가셔야 돼. 앉으러 가니까 그날 저는 마음 정했잖아요. 목사님이 그냥 이제는 다 비우고 목사님이 무슨 얘기 하든지 그냥 그대로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했는데 목사님 자리를 비껴주면서 옆에는 필리핀 여자가 있는데 거기 앉으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또, 내 마음에서 또 생각이, 옳은 생각이 또 올라오죠. 아, 목사님 편하게 가셔야 되는데. 이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앉았어요. 목사님 반지 빌려주니까 앉았는데, 필리핀 여자 무릎 위에 제가 앉았어요. 반쯤. 필리핀 여자가 불편해가지고 일어서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대로만 한번 해보자. 지금부터 여러분 마음 딱 일주일만 정하고 아니면 딱 하루만 정하더라도 목사님이 무슨 얘기 하든지 아니면 교회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대로만 한번 해보자 하고 마음 정 하루만 해보든지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 아 내가 그대로 듣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얼마나 옳은 사람인지 그게 발견이 돼. 아 내가 신앙을 안 했네? 이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꾸는 과정 속에 마리아가 그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나중에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시는데 너희 생각에 안 맞는 얘기를 할 거야. 안 맞는 얘기를 하면 아닌데요 그러지 말고 무슨 얘기를 하든지 네 생각이 안 맞아도 그대로만 해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끌고 오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기능이 갖춰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그래서 마음 정하고 하루만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종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성경 말씀을 좀 자세하게 듣고 그대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요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자, 엘리야가 그래서 왕에게,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큰 비의 소리가 있나. 자, 엘리야의 귀에는 지금 큰 비 소리가 들려요.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합이 먹고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가서 땅에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제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째 일은 제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고름이 일어나나이다. 자, 이 대화법에서 보면 참 신기한 대화법이 나옵니다. 자, 엘리야가 가서 바다편을 바라보고 와라 했어요. 자, 사환이 바다편을 바라보고 갔습니다. 갔는데 사환의 눈에는 뭐가 있었어요? 구름 한 점 없고 날씨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서 얘기를 아무것도 없나이다. 지금 사환이 엘리야의 말을 그대로 듣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확실하게 본 것을 말하고 자기가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엘리야는 엘리야의 기소에는 큰 비의 소리가 있다고 했거든. 큰 비의 소리가 들리는데 사안에게는 큰 비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자, 같은 마음이 뭡니까? 그대로 듣는 게 뭡니까? 만약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의 얘기를 그대로 들었으면 하나님의 종이 뭐라 하겠습니까?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가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고 구름 한 점 없는 거예요. 갔다 와가지고 네, 큰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우산 준비해야 됩니다. 비에 막히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지금 정상적인 거예요. 영적인 사람. 그대로 듣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성경에서 영적인 사람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만 해라. 근데 사화는 정확한 사실을 말해주라고, 정확한 사실을 보고 정확한 것을 얘기하고, 사실을 얘기한 사람이지만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죠. 영적인 사람은 아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본 대로 얘기하고 들은 대로 얘기하고 확실한 걸 얘기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본 것을 말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말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듣게 하는 것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하나님 일하실 때가 있죠. 무슨 얘기를 해도 그대로 들을 수 있는 때가,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여러분은 정확하게 본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본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산더미 같은 많은 죄를 짓고 악하게 살았어도 인간은 누구나 다 죄를 짓습니다. 자, 성경 말씀에 로마서 3장 24절에,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다 죄 짓고 삽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짓고 사는데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세상에서 죄 안 짓고 산 사람 있습니까?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 짓고 산다. 아마도 죄 안 짓고 산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죄 짓고 산다. 교도소 간 사람만 죄 짓고 사는 게 아니고 교도소 가는 사람 드러난 게 죄고, 밖에 있는 사람 안 드러난 게, 안 드러나게 죄를 짓는 사람이고 그런 거예요. 다 죄 짓고 삽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 다 죄 짓고 사는데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자, 지금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됐다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엘리야의 사환이 가서 보니까는 뭐였습니까? 가서 바다 앞에 바라보고 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바라보고 와. 그러니까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으니까 예, 구름 한 점 없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큰 비의 소리가 있다고 했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데 형편을 보면 지금도 죄 짓고 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했습니까?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지금 그래 너희들이 죄를 지었어. 23절까지만 읽으면 우리는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 죄를 지었어. 근데 24절은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영적인 사람인데 분명히 나는 죄를 짓고 사는데 형편을 보면 날마다 죄 짓고 사는데 성경은 나한테 뭐라, 하나님은 나한테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돼. 하나님 나를 의롭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읽을 줄 아는 사람. 가장 영적인 사람. 가장 육신적인 사람 뭡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든지가 아니, 자기가 본 것을 말하는 사람. 분명히 봤어. 분명히 확인했어. 분명히 들었어. 사환이 분명히 가서 봤죠. 분명히 들었죠.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구름 한 점 없었어요.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걸 말할 줄은 알았어요. 근데 주인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 소리는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기 믿는 사람이죠. 엘리야의 귀에는 큰 비의 소리가 있는데 네 눈에 어떻게 보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고 말씀하죠? 이게 중요한 거죠. 나는 날마다 죄짓고 사는데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면, 의롭다고 하면 내 의롭습니다. 이게 가장 영적인 사람. 그때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맹물인 것 같아도 하인들이 봤을 때 운물에서 물을 길러왔으니까 맹물이죠. 맹물처럼 밖에 안 보이죠. 분명히 맹물이야. 오면서 물도 마셔봤어. 맹물이야. 근데 예수님 포도주야. 연회장에 갖다 줘. 아니 이게 어떻게 포도주요? 응? 우리가 오므리에서 물을 길렀는데 이게 물인데 어떻게 포도주가 변한다는 거야? 그거 법칙을 따지고 계산해보고 죽을 때까지 연구해도요. 그 법칙 안 나올걸요.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이 뭐, 네 생각에 맞든지 안 맞든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가장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번만 해봅시다. 지금부터 아니면 딱 일주일만 교회가 시키는 대로만 해보자. 내 생각에 맞든지 틀리든지 다 내려놓고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만 한번 들어보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종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요. 세상이 바뀌어버려요. 우리는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려고 말씀을 그대로 듣지를 못하게. 왜? 그대로만 들으면 하나님 물이 포도주로 변해버리고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데 그대로 듣지 못하도록 마귀가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서 자꾸 통역을 해줘요. 말씀을 그대로 듣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딱 마음 장하고 성경 반장만 읽으면 성경 반장만 제대로 쫙 말씀을 그대로 읽고 그대로만 믿으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재앙도, 어떤 고통도 다 축복으로, 행복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안 읽고 그대로 안 믿는 거예요. 성경 딱 반장만 읽으면 어떤 절망도 다 소망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 전 세계 최고가 되는 것은 반격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절망적인 생각일 때 왜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까? 반격을 해요. 반격을 잘하는 사람이 전 세계 최고로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절망이 왔을 때 절망하고, 슬픔이 왔을 때 슬퍼하고, 고통이 왔을 때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움이 왔을 때 괴로워하고, 가장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절망이 왔을 때 그걸 소망으로 바꿀 줄 아는 사람, 이걸 반격을 잘하는 사람. 고통이 왔을 때 기쁨으로 바꾸는 거예요. 슬픔이 왔을 때 기쁨으로 바꾸고, 우리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고 문제가 와도 그걸 반격을 통해서 바꿀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어려움이 오면 어렵고, 힘든 일은 힘들어하고, 피곤하면 피곤하고, 괴로움이면 괴롭고, 육신적인 사람,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데에 끌려가고, 현실에 끌려가고, 생각에 끌려가고,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말하게 하는 것을 말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 육신적인 사람은 육체가 마음을 끌고 가는 사람을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영적인 사람은 형편이나 육체가 내 마음을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마음이 육체를 끌고 가는 것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와도 아니야, 이건 너무 좋은 일이야, 이건 형통한 일이야, 이건 기쁜 일이야, 행복한 일이야. 여러분, 마음이 육체를, 여러분 마음을, 육체를 끌고 가는 영적인 일들이 있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너무 복되고 행복한 삶이 이어졌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 시범적으로 오늘부터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대로만 듣고 그대로만 한번 해보자. 딱 일주일만 마음 잡아. 그거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모든 불가능한 일이 소망으로 바뀔 겁니다. 그 복된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